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것이 너희의 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이겼으니 차라리 세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는 신과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나오다 떠나시나 너희와 한 마음으로 서서 함께 주소 복음의 신앙을 믿고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드리는 바냐.
아멘.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삶의 여러 문제 중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 도덕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현대 사회에서 각 개인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서 자유를 주장하다가 주어져 있는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자신의 자유만을 강조하다가 서로가 지배하는 예절도 도덕도 법도 다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다음으로 서로를 존중함 없이 지켜야 하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미노 현상처럼 그 도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다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성정체성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한국에서는 현재 보고 있으면 이 법치나 혼종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하나의 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개인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만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기쁨 외적인 기준으로 함께 지키고 보수해야 하는 가치들이나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같이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내적인 기준인 나만의 쾌락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그곳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가치나 또 개인의 자유, 행복, 기쁨만을 주장하다가 공통적으로 정한 법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사회의 질서와 도덕도 무시하다가 결국은 사회가 분열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야 되는 이 터전도 무너뜨리고 더 이상 우리가 설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사실 이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두렵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런 사회 가운데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더욱더 분명하게 다른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말로 하고 삶으로 잘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생사관의 문제들,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 삶과 죽음의 가치의 문제와도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제 철학자들이나 이제 특별히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던 그 오랫동안 그 철학이 로마 시대 그리고 오랜 시간에 이제 중세 시간을 통과하면서 유지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편 철학이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삶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도덕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들에게 로고스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로고스는 합리적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합리적 이성이 자연에 들어가면 자연적 이성이고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들어가면 그 윤리적 이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이성이 로고스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성이 하나님이 원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이성을 통하여 그들은 신이죠. 신이 갖고 있는 그 합리성을 가지고 세계를 창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연세계에 맞춰서 살아가는 한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삶의 기쁨을 느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로고스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제 점점 지나고 난 뒤에 우리 근현대가 들어오면서 이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로고스의 생각은 아직 않고 이제는 각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이성만을 그리고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만을 또 거기에서 발달돼서 살아가고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자유만을 행복만을 인정해달라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분명하게 삶에 대한 목적,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텔로스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텔로스조차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기독교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우리는 자연의 한 목적성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연 자체를 만드신 어떠한 존재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더욱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편적 질서와 합리성을 넘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한 인격체를 만남으로써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간다는 것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의 의미와 또 죽음의 의미 전체를 좌우하는 일이 된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깨닫게 되었던 이 삶의 의미와 이 기쁨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작용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삶의 기쁨 그리고 생사관 또 빌립보 교회에게 권하는 복음의 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의미, 즉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나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인생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만 기뻐하는 인생, 그리스도로만 기뻐하는 인생,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어요. 18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데가 감옥이에요.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도 자신은 기뻐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최대 관심사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증거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에 의해서 바울은 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픔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기 삶이 어떻든지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자신의 삶은 그 살아온 의미와 가치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바울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자신의 모든 삶 과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었음을 자신이 이해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 삶의 가치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 지금 갇혀있는 상황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증거하는 복음의 상황을 두 개를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갇혀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혀있다 얘기하는데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갇혀있는데 복음은 풀려나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매어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메인이 나의 매임이 나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은 누구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창피하고 두렵고 알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감옥에 갇힌 걸 가지고 누가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감옥 가고 싶습니까? 네, 저는 무조건 싫습니다. 네.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갇힌 것으로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그 갇힌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했다는 것에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대단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 창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너무 자랑스러워하며 사람들에게 이 일이 자신에게는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갇힌 것은 그 자체로 힘든 일이지만 그 갇힌 일이 귀중한 복음과 연결되어 묶여있다면 이것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갇힌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야,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한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 갇힌 것이 광고 효과로 아주 독특하게 아주 톡톡히 값어치를 했다. 네, 저도 좀 본받고 싶습니다. 네, 갇혔는데 이 광고 효과, 야 복음이 갇히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난이 안 내셨고요. 네. 정말 잘못된 일인데 그것으로 전화 위복이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래요. 사실 뭐 정말 갇힌 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쪽으로는 어차피 복음을 다 증거하긴 증거하는데 한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다른 한쪽으로는 부정적인데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즐거워했다 이야기합니다. 한쪽으로는 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이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해서 아 나도 더욱더 잘 공참해야지 하는 한쪽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야, 감옥에 갇혔는데 저게 과연 좋은 일이야? 근데 왜 저렇게 갇혔을까? 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서 그 의미를 자꾸 분석하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감옥에 갇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말을 좀 잘못했네요. 감옥에 갇힌 것 자체를 즐거워할 건 아닌데 그 갇힌 것 자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기쁜 일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이미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원래 처음에 감옥에 갇힌 일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원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 그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기를 정말 마음에 바랬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환상 가운데 성경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영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저쪽으로 넘어가라. 지금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쪽으로 지나가라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도달한 도시가 빌립보 도시예요. 그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복음의 처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처소를 찾았는데 못 찾았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갔죠. 거기 갔을 때 자주장사인 리디아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빌립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귀신 들렸는데 점을 보는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종이죠. 이 종을 만났는데 그 종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자기 인생만 묶여있고 그리고 자기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수단으로만 계속 있으니까 그 종에게 찾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인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갑자기 돈벌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갇혔으면 바울이 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이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쁘게 내가 화가 돌아왔구나 하고서 절망하거나 막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일 자체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고 이 모든 사람이 도망갈 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게 되냐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그 두려움 떨고 있는 간수장에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간수장의 집에 가서 거기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거기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감옥을 예배의 터전으로 만든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내가 진리를 가지고 살았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든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간수장은 믿었겠어요? 거기에 많은 얼마나 많은 또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묶이지 않아요. 진리는 가라앉지 않아요. 우리가 세월호 선사 터졌을 때 맨날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리는 가라앉지 않는구나. 네. 정말 진리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묶이지도 않고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빛과 빛처럼 어두움을 비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이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지켰고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올바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는 용기 그리고 두려움 거기에 용기를 잃지 않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진리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대로 사시길 바라요. 복음이 정말 옳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복음에 힘이 있습니다.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은 그때도 갇혀 있었지만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겠지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갇힌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된 것이에요. 그때 반대편으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힘들었던 사람도 있지요.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울의 복음을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또 이 바울이 왜 여러분 잠깐 질문이 아니라 자꾸 질문하려고 하는 습관이 자꾸 생겨가지고 설교 왔다. 네. 여러분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부정했던 것은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하고 얘기하는 율법을 마치 부인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예, 할례를 부정했어요. 안식일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종교, 그거 삶을 살아가야 터전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예.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점점점. 그리고 또 이런 그룹도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그룹도 또 있냐면요. 바울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하이클라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평등과 자유 이런 걸 주장을 하잖아요. 복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이, 또 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긍정적 방향으로 쓴 게 아니라 좀 사회를 변화시키고 막 전복시키려고 하는 쪽으로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걱정 그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 종들이나 화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예, 이 주인들에 대해서 야, 너 그리스도인이냐고 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야기하고 네, 같이 우리 형제된 자들 아니냐 이야기하면서 막 어떤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하여 한쪽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에 출발했지만 결국은 어떻건 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들어있던 자유와 평등과 화해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후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뻐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동기든지 간에 이게 좋은 동기든 선한 동기든 또는 악한 동기든지 간에 어떻거든 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저희가 뭐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만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삶으로 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도 있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놀아먹고 제가 놀아먹었잖아요. 제가 당구 300 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네. 그리고 알다시피 제가 염색공장에 1년 일하고 그게 군대 2년 반 갔다 오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남대문에서 2년 일하고 그다음에 그 중고 장사 1년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제가 28살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저와 같이 이 배드성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부모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 귀요미도 되더라. 귀요미도 되는데 야 우리 희망을 가져야 돼. 네, 이게 정말 제가 다녔던 서울 서교회에서 이게 모토였어요. 귀요미도 되더라. 네, 네. 여러분 제가 나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나쁜 삶이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과 더 깊게 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 정말 복의 능력이 있어라는 것을 증거되는 삶이 된 거예요. 네. 제가 뭐 한편으로는 제 딸한테 늘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네 나이 똑바로 안 살았다. 너는 똑바로 살면 좋겠다. 예, 예. 부모님 걱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창피해요. 사실은 그때 잘 못 살았던 거, 주어진 일이 잘 못다고 하는 거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막힌 게 없구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뭐 바울은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여러분보다도 훨씬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일 했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위로와 희망을 좀 받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으시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넘어서 나아가게 하듯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든지 모든 것을 또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게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21절과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육신함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육신함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풍부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21절과 26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육의 생명을 끊고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만, 나 이제 그만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님께,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그냥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나 죽으나 나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2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그 살과 죽는 것, 이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정말 위에서 생각하며 하나님 누구의 목숨 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또 현실을 돌아보니까 나의 목숨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원하는 것, 내가 살기도 하길 원하고 또 죽기도 원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 이게 21절, 22절부터 24절의 그 말씀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미래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내가 죽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내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기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내 유익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기를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하십니까? 어떤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정말 이게 어떤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될 일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네. 2024년도에 유행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 무슨 말이냐면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도파민. 네. 도파민 플러스 파밍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놀이하는 인간, 호모로텐스라고 하는 놀이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이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물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극도의 쾌락,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는 막 이렇게 치솟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막 치솟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막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츠 프로그램이 여러 빠지면 이제 헤어나지 못한다잖아요. 1분짜리 쇼츠에 빠지면 그 1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하면 그게 왜 그렇다고 왜 그런다고 합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갑자기 막 도파민이 막 샘솟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인간이 너무너무 즐거움을 찾아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빠밍을 한다는 거예요. 도파민 빠밍. 네, 그 도파민 행동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 2024년 이 책에 따르면 이 도파민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이 도파민이 막 샘솟는 걸 예, 느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랜덤 사항이 선사하는 재미 취급합니다. 네, 랜덤. 아무, 내가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일, 갑자기 막 일어날 때 우연함이 선사하는 가슴 두근두근. 네, 그것을 막 바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상식을 벗어나 엉뚱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일탈의 재미가 극히 재밌대요. 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FM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 이런 잘 못 나요. 네. 여러분 이 비일상적이고 과장된 행동을 할 때 이게 막 도파민이 막 선수 세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도전 자체도 무의미하고 결과도 알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을 즐기면서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팅팅팅팅 튀어가지고 한 7번 튀고 갑자기 여기 요런 이제 컵 안에 이 뭡니까 이게 탁구공 같은 거 집어넣는 거 테스트하는 거 이게 그걸 찍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100번, 1000번이에요. 네, 1050번 만에 성공하고 이런 거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행동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걸 했을 때 성취감 네.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이거를 통해서 희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기괴하고 과학적으로 보이는 스트레스를 자초하고 네, 그것이 해소되는 순간 찾아오는 반전의 쾌감. 뭐 이거 사실 우리가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건전하게 하지만 그런 걸 느낀다고 하는데 네, 마라톤 하면 거의 죽을 것 같잖아요. 네, 뭐 42.19 정말 그 죽어가지고 그걸 뛰고 죽었다고 해서 마라톤인데 근데 그때 그거를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저희 교회 중에서도 두 분 계십니다. 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네. 근데 그 하고 나면 언제쯤 쾌락이 오냐? 한 30kg, 40kg. 궁금하네, 갑자기. 강호 형제. 언제쯤 와요? 쾌락이.
딱 결승선 통과했죠.
아, 그래요? 42.15를 아웃고. 예, 이렇답니다, 여러분. 42.19 3시간 동안 뛰어도 고통밖에 없대요. 근데 마지막 통과하는 순간, 우와! 예, 이거의 모든 걸,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날 때 그 결론을 마주했을 때 정말 즐거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가 있음을 좀 알기를 바랍니다. 1차원적 쾌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철학자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육체적 욕망이 당연하다.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쾌락을 즐겨야 되고 네. 근데 그것을 좀 더 높여서 두 번째 쾌락의 단계가 있다. 근데 심리적 쾌락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도덕적 쾌락이나 어떤 문화를 사유한다거나 이러한 그 기쁨을 드리는 것 철학적 사유의 쾌락도 거의 들어가고요. 근데 한 단계 더 쾌락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종교적 쾌락이 됐어요. 자기 삶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사실 어디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육체적 쾌락, 심리적 쾌락, 종교적 쾌락. 여러분 어느 걸 추구하여 살아갑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다 이게 맨날 트리키하죠, 그죠? 네.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종교만 할 거예요. 네, 그럼 안 돼요. 우리 다, 그러면 다들 그냥 저 산 속에 처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쾌락도 소중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런 네, 심리적으로 이게 느끼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저 워싱턴 DC나 네, 뉴욕 같은 데 가셔서 메트로폴리탄 예, 뮤지엄 이런 데 꼭 가시고요. 예, 음악도 듣고 아름다운 미술도 보시고 예. 꼭 하세요. 말씀만 보지 마시고 제가 부탁해요. 우리 교회 너무 말씀만 봐. 너무 큰 문제예요. 예,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말씀도 보시고 여러분 이 문화적인 걸 정말 잘 누리셔야 돼요. 예, 그런 게 다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진선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삶에 대한 그 기쁨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부족하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육체를 그래서 우리는 영육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양쪽을 다 하셔야 돼요. 세 가지 거를 다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1차적인 쾌락만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이 아니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먹고 마시는 기쁨 여러분 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소속감 갖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쾌감도 여러분 네, 누리시길 바라고 또 도덕적 문화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이 기쁨 정말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러한 개인적인 것 사실 이제 대부분의 요즘 현실 사회에서는 나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두고 나 혼자의 그 기쁨 이런 걸 많이 추구하는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거 내 개인적인 욕망이고 네, 기쁨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추구해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2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구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것을 이뤄가는 것에 정말 기쁨이 있지 않나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내가 살기를 원한다 내가 삶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들 자유함들 평안들 그리고 보험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것들을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바울이 알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두 분만 있던 그 삶이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 그 좋은 걸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걸 보이셨죠. 그렇죠? 그래 바울은 이거를 아마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먼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알게 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크리스토인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모여있을 때 사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여기 있는 모여있는 공동체를 다 붙잡아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끌고 와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바울이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변화되었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 사이만 아는 일이지 이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어떤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공동체로 이끌어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질 종이니까 네가 가서 좀 데리고 와 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처음서부터 예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공동체에 그를 들여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안 그랬어요. 주님 제가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예, 얼마나 많은 지금 소문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 가운데 두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보냈는데 하나님 못해요. 저 예수님 저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거죠. 야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거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그를 세우려고 하는데 엄청난 말 그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긴 한데 힘들 거야. 네가 가서 그를 좀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나. 아나니아가 힘든 마음을 끌고 가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정적인 과거가 머릿속에 꽉 박혀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온갖 이야기 다 들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지우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자기의 온갖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 그리고 이 수많은 해악들 다 있는데 그걸 다 행했는데 이미 그것을 없 마치 없다고 여겨주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를 통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된 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흩어지고 난 뒤에 안디옥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안디옥 지역에 헬라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그 갔는데 보니까 야 성령께서 무지막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자기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네, 사울을 찾아가고 예, 바울이랑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네,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에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공동체 속에 들어올 때도 다른 사람에게 예, 도움을 받았고요.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미션,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만나고 그 다음에 내 혼자 내 죄사함을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복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미션을 잘 감당하게 해드리는 그 세워지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내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지만 내가 그렇지 않고 나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공동체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와 자유와 생명 이런 것을 다 드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가치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 높이는 것, 내 자신 삶의 가치 높이는 것 정말 의미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타인의 삶의 가치를 같이 올리는 거예요. 타인의 삶의 가치를 올릴 때 내 삶의 가치도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한테 그걸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한 영혼 살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기 전에 저는 원래 예, 티칭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칠 때 영어 할 때는 이제 그 청소년 상황영어 캠프 같은 걸 했는데요 일주일 하는 겁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예, 그리고 난 뒤에 밤 12시까지요 예, 그리고 이제 보충수업 필요한 애들은 또 한 2시간 더 해요 애들도 대단해요 그럼 한 4, 5시간 자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 또 하는 거예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8년을 했어요. 예, 여름에 10주, 겨울에 4주. 예,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면서. 예. 예, 몸이 완전 망가졌죠. 근데 그거 할 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아까 궁금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고성대 치던 애가 예, 시장에서 놀던 애가 중고하고 팔던 애가 갑자기 어떻게 대학교 들어갔냐 저는 저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랬는데 그 선생님 만나면서 제 6개월을 같이 수학하면서 아 내가 삶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내가 내 인문학적 교양을 쌓고 내가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난 뒤에 내가 6개월 제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간 거거든요 제가 그 6개월 그 수학했던 저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분의 삶을 제가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어리고 힘든 가난한 아이들 예. 돈이 없잖아요. 돈 안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감을 이만한 걸 오셔가지고 정말 감농사 한다고 해가지고 감농사 그거 예. 재배해가지고 그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장학금 제가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분들도 있었고 되게 재밌는 분 많았는데 제가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서 제 생명이 살아난 걸 경험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목적과 삶을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았잖아요. 제가 그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목회 안 했으면 지금도 말씀드린 건 저는 시골에 가서 어린아이들과 네, 그 아이들과 언어 가르치고 헬라 히브리어 고전어 가르치고 네, 그리고 그들과 문학 서적 읽고 고전어 읽고 역사 같이 나누는 거. 저 그래서 사람 키우는 게 제가 꿈이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리고 복음 가운데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거 하고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거 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고 죽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증거되어서 각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삶에서 묶여있는 걸 다 풀어헤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지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사도 바울은 율법에 꽉 묶여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 살아가서 그 답답함을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완벽했고 율법적으로도 완벽했고 윤리적으로도 완벽했던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것만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거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수많은 걸 여기다 막 엄청 기록하고 막 생각하고 막 했는데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진짜 아침 벌떡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에 눈이 벌떡 뜨면서 하나님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내 경험한 거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이 살아난 거 이거 경험한 게 없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그 생명을 경험한 거를 서로 나누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진짜 벌떡 일어나서 제가 헬라어 공부를 처음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이제 헬라어 하는데 여러분 한 요 정도 한 절반 정도 야 좀 별거도 좀 안 돼요. 3분의 2 정도 되는 인원이 모여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일자 무식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 뭐 연대 다니고 뭐 고대 다니고 서울대 다녔던 친구들도 여기 앉아 있었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겠어요? 뭐 알레베트 김말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알파벳 감마 엡실론 뭐 이런 거 뭐 처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답답하잖아요. 저도 못 드니까 아 이게 어떻게 하냐 이거 야 이거 뭐 숙제는 나왔는데 어떻게 숙제해 가면 뭐 이게 뭐 이러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클리닉 한다고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갑자기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잘 참다가 한 3일쯤 돼가지고 네. 아 진도 나왔어! 아니 좀 미리미리 공부 좀 해보시지. 아참 이제 시간 아깝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앞에다가 글씨 하나 썼어요.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배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딱 그거 하나만 다 써본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말고 많이 배우는 거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지 나 이런 거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 다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지식도 많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가득 차 있고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문제라니까 진짜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예요. 우리 많이 아는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 올 한 해 정말 포커스를 가지고 좀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예슈의 해시엘이 이야기를 배움의 완성은 책상이 아니라 배움의 완성은 책상이 아니라 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배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완성되는 곳이 내 머릿속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가까이는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요. 그게 완성이 되어야 되고요. 내 자녀들에게 완성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일하는 터전에서 그 배움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누군가 내 편이 한 명쯤은 이 세상에 누군가 내 편이 한 명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래도 이 힘든 시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명이 여러분 정말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삶이 여러분 되기 원하고요. 아나,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행했던 그 삶이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한번 그런 삶 한번 살아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그런 삶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선한 능력으로 오늘 한 해에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인생 한번 살길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가치 있잖아요. 정말 예, 이제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